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 절이니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이후에 김효철 장로님께서 오늘 재정과 다스림에 관한 제목으로 그렇게 간증해 주시는 날입니다. 2016년도에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하다, 그 한숲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참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주셨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예배와 연합, 그 다음에 선교와 기도, 다음 세대와 거룩, 가정의 회복과 권위, 그리고 재정과 다스림, 이 다섯 가지, 예배, 선교, 다음 세대, 가정의 회복, 재정이라는 단어 앞에 뒤에 보면 연합, 기도, 거룩, 권위, 다스림 이 단어들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다음 세대와 거룩이라는 말씀으로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하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재정과 다스림에 관하여 김효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질에만 빠져 살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리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정의의 존재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불의한 삶에 오래 살다 보면 그리고 오래 빠져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음성을 마음속에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얻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 그리고 사이비 신앙, 이단 신앙은 인간의 행복이 존재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유 가치를 위해서 존재 가치를 팔며 살아갑니다. 존재 가치를 팔아서 소유 가치를 높이려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여러분, 개처럼 번다라는 말이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의미라면 옳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버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짐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소유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돈을 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지혜로운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가히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큼 위력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영혼의 기준으로 현재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영혼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돈은 사실 두 번째가 아니라 너무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 성경 구절이 뜰 텐데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그 하늘에 집중하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자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삭개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오늘 본문인데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약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언에서 이 그리스 시제가, 이 헬라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재벌이 혹은 재벌의 총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 재산의 반을 지금 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해야 했고 삭개오가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삭개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유로 살던 사람을 존재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만 기쁨이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거의 대부분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삭개오 바로 앞에 나온다는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겸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아는 나무랄 할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부자 청년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겸손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청년이 예수의 말에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을 말하라면 이 대목입니다. 그는 겸손했고 계명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자기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원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행함으로 답답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발터 라우슈벤 부시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기가 막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그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에 굴복되지 않는, 그 소유를 지배하고 그 소유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뜻 보면 주를 따르는 것처럼, 언뜻 보면 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 청년보다는 진실한 삭개오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단어와 명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 위로, 겸손.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어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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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 단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는 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는 날 손에 망치를 들고 노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지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방주가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한결같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고 본질에 붙들린 견고함이 있습니다. 오늘 김효철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뵌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정과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왔을 때 떠올렸던 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부탁을 드렸을 때 장로님은 기도하시고 또 겸손히 그것을 순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변증이고요,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산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데, 어떤 의미에서 간증은 더 많은 성김이고 더 많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 자신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오늘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해 주십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재정과 다스림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효철 장로님의 간증과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와 같은 그 진실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재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장로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은 부산 거제리에 있는 거성교회의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형제들과도 개인적인 교제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또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제 자신도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서게 되었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데에서 왜 이리 아픔이 느껴질까요? 그걸 제가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재물이다. 또 아니면 권력이다. 또 아니면 큰 학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잘것없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세상에서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더라. 이렇게 그냥 말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접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냥 내 느낌으로 하나님이 내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집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니까 짜잔 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 일을 내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소름 끼치게 느끼면서 살아온 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같이 공유해봤으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여기에 상당히 제가 가까이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바로 검증을 합니다. 거짓말인가? 아니면 엉뚱한 소리인가? 절대 여기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어떤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요. 시작을 했는데 그냥 수풍에 닻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버는데 한 달에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외형이 아니고 버는 돈입니다. 그러다가 5,000만 원, 뭐 6,000만 원 막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34살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이 막 생기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금방 져지고 강팍해지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니까 딱 3년 만에 폭삭 망하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집에 그때 로얄이라는 차를 대우시름 로얄 프린스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것도 34살에 그때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차에다가 카폰을 달고, 일제 카폰을 달고, 대주단한 카폰을 달고, 폼을 잡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3년 만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진짜 왜 망했는지 모르게 폭삭 망해서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처갓집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거기서 처음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다시 조그마한 사업체를 시작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또 얼마나 잘 되는지요. 뭐 그냥 옛날에는 조그마한 업체들 이렇게 납품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태평양, 뭐 LG, 그 다음에 SK 하여튼 유수의 한국의 기업에 그게 연줄이 닿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SK 전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하나님보다도 태평양 그 담당 연구원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토요일날 그분들이 부산 내려 놀러 온다면 다 제끼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같이 술 마시고 또 이 사람은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진짜 거짓말같이 엄청 잘 됐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3년 만에 또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저 부곡동 여기 송민호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 예, 거기에 부곡동 송민호 전도사님 그 교회에 있는 다니시던 부곡제일교회 그 꼭대기에 단칸방에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내 식구가 올라가서 부엌이 없어서 베란다에 부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밥을 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참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다. 내가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비참하게 만드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어느 날 있으니까 제 동생이 돈을 500만 원을 들고 와서 형님이 쫄딱 망했으니까 이 돈으로 그냥 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들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30평짜리 양송이 텐트 안에서 드럼을 놓고 약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품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9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로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금방 진 기도였는지 지금은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제가 10의 1조로 먹고 살고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10의 1조를 먹고 살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을 벌겠다는 말이거든요.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를 내가 먹고 살겠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이 10의 9조를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날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잘 살아가게 해 주시는 보호막은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의 구조를 명확하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첫 해에, 첫 달에 제가 돈을 벌었는데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60, 한 8만 원 정도, 한 7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익으로 남겼습니다. 700만 원을 매출을 올려서,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계산하니까, 아, 이게 10의 9조를 받치면은 제가 먹고 사는 게 이게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외상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외상장부를 만들어서, 자, 10의 9조를 내가, 10의 9조인데 요건 내가 다 쓰고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하나님 앞에 나머지 10의 9조를 틀림없이 채우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확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 상태에서 내가 뭘 도망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틀림없이 죽어도 지키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 1년이 되기 전에 내 그 빚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내가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과 생활을 하고 나머지를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년 전입니다. 그렇게 제가 망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은 어떠냐 하면, 지혜를, 그러면 10의 9조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되게 어려울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했었냐 하면, 처음에 등산 가이드를 했습니다. 등산 가이드를 하니까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등산 가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하고 도시락을 들고 그날 등산 가는 회원들보다 먼저 일정한 지점에 다 올려다 놓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밥을 먹고 나면 그 쓰레기를 치워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두 당 2,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하루 이빨 가가 해도 한 3-4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가 낚시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낚시 가이드를 하겠는데, 그때 모든 섬을 다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섬들에 있는 교회들을 다 보시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거기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미자립 섬교회에 돈을 보내자 해서, 그때 처음 10의 1조를 갚고 남기 10의 9조를 섬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돛을 달아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이게 그냥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겨우 이제 천막집에서 벗어나는 그 회사에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우리 직원들이 다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설명을 하려면 여기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벽에다가 기름을 발라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가 벗겨지겠습니까? 붙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니까 그 기름 위에 제가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가 딱 올라붙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기름을 다 씻어내고 그 위에 바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영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종류를 쓰는 모든 전국적인 회사들은 전부 그거를 그냥 가져가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물건에, 예를 들면 우리 물건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든, 아니면 자동차 범퍼를 만들든, 아니면 의자를 만들든, 뭘 만들든 묘한 능력을, 어떤 능력을 또 주시느냐 하면, 어느 회사에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딱 들어가면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압니다. 이 공장에서. 그래서 기계를 세우라고 합니다.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한번 세우면 몇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 기계를 내가 세우라고 합니다. 처음에 미친놈 소리 들었지만 막상 가서 물건을 내어놓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진짜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고쳐진다 하니까 진짜 고쳐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들어가면서 야 기계 세워 이러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계를 다 세워줍니다. 기계를 세우는 게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능력이 어째 생각하면 제가 잘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다는 거죠. 저는 보잘 것 없는 걸 제 스스로 압니다. 제가 모자라는 걸 제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 말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더라. 그걸 내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막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상한 백 하나만 들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이 어디 어떻게 쓰일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해외를 아 우리가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고 계속 연락을 보내도 답도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 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들고 거기에 소금 몇 가지 챙겨서 샘플 몇 가지 넣어서 그냥 아무 회사나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내가 쭉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말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잘 알지만 제가 영어 실력이 완전 개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도저히 설명을 다 못해서 부랴부랴 통역을 했는데 내가 영어로 바로 말하는 것보다 통역하는 걸 더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이렇게 대놨더만 그런데 알아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이 내가 설명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락한 게 뭐냐 하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이걸 테스트하겠다. 테스트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바로 보따리를 사고 집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도 이 기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저쪽 기계에서 딴짓합니다. 이건 안 될 거라고 하니까. 근데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 나오는데 이 공장장이 같이 테스트하던 공장장이 그 물건을 들고 사장한테 뛰어가는 겁니다. 사장이 딱 보더만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고 바로 컨테이너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되니까 이런 돈을 내가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너무나 잘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돈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 쓸 데가 없어서 돈 쓸 데가 없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쓸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를 해도 돈 쓸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다시 또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하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느 섬에 가서 어떤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은 모르겠고 그 지명 이름은 압니다. 낚시 가이드는 물 밑에 깊이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교회에 전화가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114에 물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녁 퇴근하기 전에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받으셔요. 받으셔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매주 5시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목사님 오시면 전화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전화 드리고 싶어 전화 드렸는데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번에 매미라는 태풍이 불어서 교회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려서 교회가 뚜껑이 없대요. 그냥 바로 이래 돼서 위에 비닐을 쳐놨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5시만 되면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하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 총회에도 연락하고 온대 연락해도 뭐 100만원 지원된다 200만원 지원된다 이라고 여기 견적을 내보니까 3,8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예, 목사님 구자 보내십시오. 내일 4,000만원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나 하면 마치 암행사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죠? 그때는. 근데 새벽에 기도 가서 기도를 할 때, 아, 하나님이 이제 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구나.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재물을 내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기도와 너 그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겁날 게 뭐가 있느냐 그랬죠. 그 전에는 내가 세상 살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구를 밟기도 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눈물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마음에서 다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만 보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내가 밟을 수 있겠다. 그래서 버는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저희들 회사의 어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절대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 어떠한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원가 기준으로 해서 적정 마진으로만 가져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기술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다.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하고 나누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조그만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제가 외국 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알겠죠. 외국 나가면 재벌 회장들이 저를 섬겨줍니다. 외국 나가면서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면서 가면서 선물 사가 내가 부킹을 해 온갖 사람들 불러서 밥을 사 먹여 이래도 거래가 될까 말까 한데 저희들은 어느 직원이나 비행기표 한 장만 딱 들고 가면 모든 것을 다 그쪽에서 해줍니다. 그것도 납품하는 회사에 조그만 회사에서 그것도 재벌 회장이 스케줄 다 치우고 저를 찾아와서 같이 놀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아버지라 불러라 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온 그런 일들로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범위를 안 벗어나고 생활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것이 또 왜 그렇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너가 살도록 보호만 해주시고 그냥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 축복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교인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과 행함으로 구원 받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에 빠져서 하나님 하니까 오 우선 던져놓고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냥 물에 빠져 나와서 잘 살면 내버려 두시지만 물에 빠져 나와서 그게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한다면 거기서 같이 역사하시더라. 그건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지금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데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절대 속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작은 이익을 내가 내려놓으니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가까운 예로 제가 우리 그 여기 김태원 형제 있죠. 김태원 형제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처음 관계를 맺고 기존 거래하는데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삼성 1차 밴드라고 코스닥 상장업체입니다. 시주구리하고 이제 머리도 좀 빠진 척 찾아가니까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10시 반도에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11시 다 돼가 와서 11시 반까지 그냥 앉혀놓고 왔다 갔다 왔다 자기 집만 해요. 그리고는 내가 억수로 화가 났는데 와서 무슨 이야기 하길래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고 있는 방향을 다 보여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10시에 간 다음에 9시 반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분도 지금은 옛날에는 쓰레기같이 봤는데 지금은 자기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내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갈 때 사람도 돌리세워주시고 재물도 더 크게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10의 1조에 대해서 아까 묻고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의 1조로 묻고 사는 시기가 자꾸 돈이 더 벌리니까 나중에는 10의 1조로 묻고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갖고 내가 다 묻고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또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회사에 필요한 돈을 다 그냥 다 두고 내가 월급을 받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월급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필요한 거 150만원 그냥 집사람한테 송금하면 그 다음에는 1원도 안 보태주고 땡.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품위 유지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또 이런 데 하는 거는 그냥 법인카드를 내가 아무리 꺼도 10의 1조의 절반도 도달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심 놓고 막 끊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도 10의 1조에 도달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회사로 내가 생각을 하는 이 회사가 이제 내 손에서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게 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회사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제 주식은 한 장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운영하는 차기 리더부터 시작해서 그 패밀리들이 앞으로 이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지금 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제가 모든 내 손을 떼고 나오면 다음에 제가 그 회사 가서 간섭을 하려고 하면 아마 이 친구들이 영감 누구요 이러면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제가 지금 현재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 아깝잖아요. 나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주지 왜 아깝게 그러냐? 절대 아니에요. 아깝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망하지 하나님은 절대 안 망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권한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놨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세상에 살면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릴 때 아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아픔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픔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이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한테 힘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신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배는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영적인 것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부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회복이 틀림없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 말을 결론을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실제로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안아야 될 자리라는 걸 제가 알지만,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꼭 가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섰는데, 참 너무 제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교회들이 어른 신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말을 잘못하면 크게 상처받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정에 내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그것에 하나님이 뜻이 담겨져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 목욕을 하고 또 좋은 과일로 깎고 좋은 것으로 해서 귀신한테 바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섣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뇌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말씀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내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로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숲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한숲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왜 내가 여기 왔을 때 아픔이 느껴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전혀 없는 말씀을, 여기 그냥 메모를 몇 가지 해왔는데 여기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 한숲교회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성경에, 이 성경 안에 저희 모든 경영 내용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 16장이, 잠언 16장은 제가 적어도 지금 한 1000번 이상은 읽은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경영이 들어와 있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있고 사람 관계를 그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재정을 관리하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내용들이 이 안에 있지만 제 16장 1절만 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까 사람들을 돌려 세운다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7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잠언 16장에 너무 귀한 말씀들 있으니까 혹시나 특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재정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잠언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생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서없는 말 제가 원래는 이야기를 하려면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줄여 3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앞뒤도 안 맞는 말들이 있고 이랬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그냥 발 뻗고 앉아서 몇 시간을 한번 서로가 중요한 걸 서로의 삶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